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저희들을 보편적 교회 안의 일원으로 이미 선택해 주시고 역사의 흐름 안에 저희들을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때가 됨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공교에 속한 일원으로 특별히 지역교회에 속한 지체로 저희들을 불러오심으로 앞서한 신앙의 선배들이 믿고 따랐던 그 귀한 신앙의 고백과 내용들을 함께 공부하며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500여 년 전에 이미 칼빈이 제네바에서 가르쳤던 그 귀한 내용을 저희가 함께 읽고 이해하며 그들이 무엇을 고민하며 무엇을 믿음의 내용과 근거로 삼았는지를 잘 살펴서 비록 시대적으로 떨어져 있으나 동일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군성임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이렇게 저희 교회가 10시부터 이제는 제네바 교리문답을 함께 공부하고 함께 알아가는 일에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마땅히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들을 잘 깨달아서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런 그 요리 문답이나 그리고 신앙 고백서를 공부할 때 보통 그 묻는 질문이 있죠. 가장 근본적 질문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공부하면 되지 왜 이런 신앙 고백서들 이런 내용들을 공부해야 되느냐, 성경 자체만 잘 읽으면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언뜻 보면 그런 질문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또 실제로 무슨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우리와 같은 이런 신앙 고백서나 요리문답의 내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아니었죠. 그들은 우리와 같은 66권의 책도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구약 성경밖에 없었고 몇몇 쪽보고만 가지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얼마든지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시대에 왜 이런 내용들을 공부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 질문에서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말이 단순한 인간의 말이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사람의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바를 하나님께 아뢰는 방식이 바로 신앙 고백이고 그 내용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혹은 제네바 교리문답 같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함께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서나 요리문답의 내용에 근거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야 될 것인지를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재를 한번 펴보시면 페이지 수가 1페이지에 시작이 되고 있고 그 전에 제네바 교리문답에 대하여라는 글이 있습니다. 합신의 안상혁 교수님, 저희 교회 안철수 장로님의 조카죠. 그분이 지난 그 정암신학 강좌 때 제네바 교리문답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의 한 부분을 발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굵은 글씨 그 아랫단을 보시면요. 굵은 글씨 아랫단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칼빈이 이제 제네바에서 개혁을 단행했다가 여의치 않아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라스부르크로 가거든요. 그런데 칼빈이 가고 난 다음에 제네바 도시를 아무리 개혁하려고 해도 제대로 개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다음에 파레를 보내가지고 다시 칼빈을 데리고 와요. 이때 칼빈이 교회 개혁을 착수하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는가 하면 교회 법규약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교회 법규안. 그걸 만들었어요.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요? 그래서 이 교회 법규에 두 가지 내용이 실려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직분. 그것은 바로 신앙교육을 담당해야 될 두 가지 직분인데, 첫째는 목사라고 되어 있죠. 굵은 글씨로. 그 다음에 둘째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마치 그 구약시대 때 제사장도 있었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각 고을마다 다 곳곳에 스며들어 있어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것처럼 바로 교사들로 하여금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제일 먼저 신앙교육서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만들어서 가르치다가 그 다음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든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제네바 교리 문답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오른쪽 페이지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 제가 첫 번째 문단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칸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부분을 가리킵니다. 거기 보면 처음에는 1542년에 불어로 출판했다고 되어 있죠. 불어로 출판을 했고, 그 다음에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라틴어로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보시면 우리 교재 그 표지 보면 이 불어와 라틴어 그 제목이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교리문답을 가르쳤느냐? 그 교리문답의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 한 아홉 번째 줄 보시면 밑으로 내려가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거기 찾으셨습니까? 네, 혹시 연세대신 어르신분들은 좀 옆에 보시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올바른 교리문답 교육은 하나님의 교회를 바른 진리 위에 설립하고 다음 세대의 교회가 또다시 진리로부터 일탈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칼빈이 또 다른 중요한 목표를 제시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교리의 일치에 기초한 교회 연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그 진정한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이 제네바 교리문답을 작성해서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 제일 위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는 10세가 되면 교리문답을 잘 학습하고 그 다음에 3개월마다 이 교리문답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되었습니다. 몇 세 때 배웠느냐? 보통 6세, 7세 때 배우고 10세가 되면 이 내용을 설명했던 것이죠. 그런 정도로 아이들을 잘 가르쳤던 그런 역사가 제네바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제네바 교리문답의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쭉 참고하셔서 1문답부터 373문답까지 어떤 형식을 따라서 이 내용이 작성되어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페이지로 넘어 들어와서 서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언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어린아이들을 기독교의 신앙교리 안에서 양육하라는 특별한 권면을 받아왔습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교회는 옛적에 학교들을 운영했을 뿐만 아니라 성도 개개인에게 각자의 가족을 잘 가르치도록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된 주요 교리에 대해 어린아이들이 잘 알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공적 규정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규모 있게 수행하기 위해 교회는 요리문답이라는 교회라 불리는 형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후 사탄은 교회를 흩어서 강화할 만한 폐허로 만들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제 중세시대의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 안에 아직 어떤 징표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자 이 거룩한 제도를 파괴해버렸습니다. 좋은 은혜 수단들을 사단이 파괴해버렸다 그 말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교화 능력이 없고 그저 미신만을 만들어낼 수 있는 뭔가 모를 성문들만을 남겨놓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소위 견진성사라는 것으로 여기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우스꽝스러운 몸짓만이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견진성사가 뭔지 아시죠? 세례받은 카톨릭 교인이 주교가 성령과 성례의 은사를 베푸는 예식입니다. 이마에다가 손을 대고 성호를 긋고 또 성유, 기름을 뿌리는 이런 예식이죠. 그래서 이런 이상한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형식만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이 요리문답은 아주 옛적부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준수되어 왔고 교회가 완전히 부패되었던 때를 제외하고는 결코 포기된 적이 없는 관습이었습니다. 라고 선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묻고 답하는 방식보다 더 중요한 교육적 수단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뭐가 있습니까? 스마트폰도 있고 그 다음에 녹음기도 있고 공책도 있고 책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책이나 공책 이런 것들은 흔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내용들은 머리에 담아 기억을 해야만 되었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거의 다 암송을 했고 뭐 판소리 같은 거 뭐 몇 시간 동안 완창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대단한 기억력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보편적인 사람들이라면 다 그런 방식으로 가르치고 대답하기도 했다는 것이고, 특별히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서 대답이 쭉 나타나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들이 너에게 와가지고 너희가 믿고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게 하라 그랬지요. 이런 것처럼 묻고 대답하는 이 방식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그런 교육 방식이 없다는 것을 우리 선배들이 잘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형식을 가지고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을 문답의 방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문답의 방식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에요. 앞에 있는 질문을 근거로 또 앞에 있는 대답을 근거로 또다시 질문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면서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방식으로 쭉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보시면 제 1문을 한번 보세요. 제가 물으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문, 인간의 삶의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삶의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지 않죠?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유치부부터 지금 고등부까지 지금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 장년들, 특별히 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이 내용을 아이들로 하여금 암송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유승이, 유진이가 그 국악 외워서 부르잖아요. 그죠? 그런 긴 내용을 얼마든지 외워서 예, 부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하는데 이거는 못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 하기 싫어하는 것이 여러분들 게으른 것입니다. 얼마든지 아이들로 하여금 묻고 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암송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사들한테 제가 그 과제를 드렸고, 암송을 시키면 교사들은 암송된 내용을 근거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암송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 가르칠 내용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 질문이 나옵니까? 왜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됩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통해서 이 내용을 분명히 가르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반드시 자녀들로 하여금 이 내용을 암송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아는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이제 이거를 가리켜 좀 어려운 말로 인식론이라고 말하죠, 그죠? 우리 철학가들이 내가 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뭘 안다라고 말하는데 네가 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되물어 질문을 할 때 내가 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고 알고 계신 바대로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요즘에는 라틴어를 많이 사용하지, 그죠? 예. 뭐 꼭 사용할 필요는 없겠고. 결국 이제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고하는 자아가 모든 우주의 중심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뭐가 확실합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 확실하지 나머지는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모든 가치 판단의 중심이 누가 돼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이성에 오류가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지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이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고 또 이성 자체가 때로는 오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욕심에 치우쳐 거짓을 말하잖아요. 사실을 왜곡하잖아요. 따라서 인간의 이성이 모든 가치 판단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가치 판단의 기초를 우리는 어디에다 둡니까? 성경에다 두는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제1장 성경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무음하고 오류가 없는 이 객관적 하나님의 계시만이 모든 가치 판단의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모든 사고의 근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가 인간의 의지와 지식과 인식을 형성하는 것이지 인간의 의지와 생각이 계시를 형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정경으로 받자고 인간이 동의했기 때문에 66권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자증성이라고 말하죠. 성경 자체가 진리임을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받는 것이지 교회 회의가 모여가지고 이것을 정경으로 받자 합의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치 판단의 근거는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칼빈은 성경을 언급하지 않고 인식의 근원인 성경을 먼저 언급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근거와 존재의 기초로서 먼저 하나님을 언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신학의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잖아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신학과 신앙의 출발점이고 기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물을 때 어떻게 물었어요? 인간의 삶의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말이죠. 이 말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닌 목적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목적 중에 목적이죠. 근본 목적이라는 것은 이것 없이는 어떤 목적도 성립될 수 없는 핵심적 목적, 핵심 가치를 가리킵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제1신앙교육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에도 제일 첫 번째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라는 존재를 잘 해부하고 해석하면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은 복사물이요 또 타락해서 인간의 본성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원본이 완전히 찢어지고 잉크가 뿌려져서 원본 글씨를 잘 못 알아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첫 걸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을 먼저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제일 먼저 기독교 제1교육서에도 그랬고 또 기독교 강요에서도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제일 먼저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항상 이 아는 것을 모든 신앙과 신학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받으셨습니까? 주보 보시면 청교도 명언이 있잖아요. 제가 거기다가 일부러 이와 관계된 명언 하나를 실었습니다. 거기 필수 불가기라는 지식 거기 있죠. 토마스 왓슨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뜻을 알아야 한다. 눈을 가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없다. 맞는 말이죠.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뭐 행하든지 말든지 그 일은 그 뒤따라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성에 대한 회의 때문에 뭐 알아보니 뭐하냐 교만해지고 사람이 뭐 쓸데 없어지고 이런 등등의 비난을 하는데요. 그것은 제대로 된 알미 그 사람 안에 자리를 잡지 못한 결과지 아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불필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는 일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점이라고 말해요. 어떤 것도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지 아니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책도 하나님 그분에게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니까 이것을 어떤 지적인 추구 정도로 이해하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추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삶 그 자체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문을 묻겠습니다. 이문,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칼빈은 이문과 연결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에서 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아는 것입니다. 라고 왜 그렇게 대답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이문에서 묻고 있죠? 여기서 이유는 어떤 이론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론을 뒷받침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유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당신으로 하여금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게 만드는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삶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내 삶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근본 목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자연스럽게 어떤 삶으로 드러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뭔지를 보여주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행위가 아니고 뭐라는 것입니까?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시작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죠.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잘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항상 묻는 게 뭐예요? 누가 만들었느냐고 묻잖아요. 이거 누가 했느냐고 묻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찬사를 쏟아내잖아요. 야, 정말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나. 음식을 먹으면서도 정말 잘 만들었구나 하면서 그분을 칭찬하지요. 따라서 우리의 삶의 근거와 시작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문답. 인간의 최고선은 무엇입니까? 네. 인간의 최고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최고선이라는 말은 행복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 보면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선이란 행복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천적 개념이에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선이 될 수 있습니까? 앞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장 탁월한 존재로 지으셨지요.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특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피조물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버릴 다른 방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가축처럼 키워서는 안 돼요. 야생 물고기를 가둬놓으면 죽지요. 심지어 야생 물고기도 본래 본성 그대로 놓아두지 않고 그렇게 가둬놓으면 죽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신자의 삶에 그 목적에 맞는 일들을 하지 아니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요?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는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과학이 모든 문제 해결책이라고, 어떤 분들은 예술이 모든 문제 해결책이라고, 어떤 사람은 문학이 등등의 예를 들면서 그것이 우리 인간의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일이 우선되어야 인간의 진정한 행복, 참된 선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문과 5문을 연속해서 제가 물으면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4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선이라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문,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비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까? 예, 이처럼 4문과 5문을 제가 함께 읽도록 했는데 왜 제가 4문과 5문을 함께 다루는가 하면 그 이유는 4문에 대한 확신 그리고 4문에 대한 응답이 5문에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선이라 최고 행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불행의 원인이 무엇에서 비롯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 그 말이죠. 바꿔 말하면. 따라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문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선이라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자 그것이 없으면 우리 상태는 짐승보다 더 비참한 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영혼은, 인간의 영적 욕구는 무한하잖아요. 무한한 인간의 욕구에다가 현세주의 오물질적인 것들을 아무리 담아놓아도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껏해야 통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책이 넘어가면 넘어가지 않도록 스마트폰을 눌러놓고 이런 용도로만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도 할 줄 모르고 카톡도 할 줄 모르고 그 다음에 비행기 예약도 할 줄 모르고 KTX 예약도 할 줄 모르고 인터넷 뱅킹도 할 줄 모르고 어두울 때 후라시로 사용할 줄도 모르고 네. 우리 어른들은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스마트폰으로 요즘에는 농사도 짓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제어를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온도, 습도를 조절하는 일들까지 합니다. 굉장하지요? 근데 그거 가지고 기껏해야 통화하는 것 한번 한다든지 앞서 말씀드린 바로 책장 안 넘어가도록 눌러놓는다든지 이거는 정말 그 가치를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탁월하게 지으셨는데 그 현세적인 것들만 그저 그 먹을 것, 입을 것 그것만을 따르고 산다면 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입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당할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는 것보다 더 큰 비참이 없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난하다고 해서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하냐? 또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왜 나는 이렇게 비참하냐? 물론 그것도 비참하지만 사실은 더 큰 비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 안에서 만족하는 비참보다 더 큰 비참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육문으로 가면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참되고 올바른 인식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알므로 끝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일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면 학문과 경건, 믿음과 순종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해요. 참된 믿음과 경건의 실천은 한 묶음에 다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믿음과 복종, 복음적 순종을 분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냐, 알지 못하는 사람이냐,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분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완전판을 다 읽었느냐? 헤르만 바빙크의 하나님의 큰일 읽었느냐? 그걸로 알 수 있을까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의 여부로 그분이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문의 질문을 잘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참되고 올바른 인식이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참되고 바르게 아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그 자신의 인생이 투자되느냐. 아니면 자신이 알고 있는 신학적 지식만 자랑하고 가르치려고 덤벼들고 뭐가 틀렸네 맞네 그냥 다 끊어내기만 하고 아니 누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예, 물고기 뼈의 신학 다 잘라내버리고 물고기 뼈만 딱 남는. 그래서 이 개혁주의 한 사람이 무섭죠. 그죠? 다 보면 눈이 시퍼래가지고 그건 성경적이지 아니고 그거는 뭐 개혁주의가 아니고 뭐 그래가지고 남는 거는 뭐예요? 뼈만 딱 남아가지고 뜯어먹을 것도 없고 관용도 없고 너그러움도 없는 이런 상태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님께 영광을 올바로 돌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분 안에서 구원과 모든 선을 구하며 모든 선이 그분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마음과 입술로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네 가지로 설명했는데 첫째는 그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통 신뢰라는 말 우리가 흔히 신용 혹은 뭐 신뢰 뭐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데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는 담보, 저당, 확실성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신뢰는 인간이 갖고 있는 주관적 감정을 가리킨다기보다 객관적인 어떤 사실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담보를 가리킵니다. 그게 뭐지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조속으로 변하는 우리의 주관적 믿음에 기초한 믿음. 그러니까 흔히 빌리비즘이라고 말하죠. 내가 믿는다는 사실을 믿는다 나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뭐지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 객관적 사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을 이제 앞으로 어디에서 다룹니까? 8문부터 128문까지 그 네모칸에 나타나고 있죠? 이게 바로 믿음에 대하여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뭡니까? 그분께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죠? 복종이 뭡니까? 복종이라는 것은 어떤 분의 의지에 자기의 뜻을 적응시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의지를 적응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종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이번에 순종에 대하여 뭐지요? 율법, 십계명 129부터 232부까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냐?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참된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에요. 제가 오늘도 세 가지 소용부를 했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주기도문을 감사의 부분에 넣어놨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우리의 필요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하면 뭘 떠올렸습니까? 감사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33문부터 295문까지 나타나고 마지막에 네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뭡니까? 모든 선이 그분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마음과 입술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것의 창시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혹시 나로부터 선한 성품이 나타나고 나에게 이전에 기대할 수 없었던 삶의 내용이 드러난다면 그것의 시작점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당신님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인정한다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인식한다는 뜻의 의미를 넘어서서 고백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서 296문부터 마지막 373문까지 성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첫 번째 수단인 말씀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두 번째 수단인 성례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네 부분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함께 제네바 교리문답 제1문답부터 7문답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폈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암송하고 숙지하고 이 내용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자녀와 함께 대화하고 나누고 그들과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점검하고 우리가 무엇을 마땅히 삶의 목표로 가져가야 될 것인지를 함께 가르치고 교훈하고 격려하여 우리의 인생 전체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께서 부여하신 선한 것을 우리의 삶껏 누리는 이 귀한 일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둘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내어놓으신 그 의도와 목적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